에베소서 85번 메시지 규례들과 교회 생활.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경륜이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그분의 선택된 백성들 안으로 역사하는 것임을 계시합니다. 또 이 책은 교회 생활에 해를 입히는 어떤 소극적인 것들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에 따르면 우리는 에베소서가 죄와 세상적인 것과 같은 그러한 소극적인 것들을 강조하기를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비록 이런 것들이 다뤄지긴 하지만 그것들은 에베소서에서 게시된 교회 생활에 해를 입히는 원인들로서의 주요 요인들이 아닙니다. 죄란 해를 입히는 것임을 우리 모두 쉽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도 우리는 죄가 부패의 원인이라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죄에 대해 읽을 때 우리는 쉽사리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관념이 이미 우리의 천연적인 지성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보다 규례들이 교회 생활에 더욱 해를 입힌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과 반대됩니다. 규례들에 대해 말하는 구절들은 우리에게 별로 인상을 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미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 안에 있는 어느 것과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부류의 소극적인 것들. 에베소서의 계시에 따른 교회 생활에 손상을 입히는 기본 요인들은 무엇입니까? 이미 지적했듯이 죄와 세상적인 것들이 확실히 손상의 원인들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이 책 안에 있는 소극적인 기본 요인들은 아닙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 생활에 손상을 주는 소극적인 것들의 네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규례들입니다. 2장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반목회 하는 것, 곧 규례들 안에 있는 계명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규례들 안에 담겨져 있는 계명들의 율법이 반목의 원인입니다. 규례들에는 규칙들이 있고 이 규칙들이 계명들의 율법입니다. 이것이 증오감을 일으킵니다. 오늘날 심지어 선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반목이 있는데 그 반목은 어떤 실행들에 관한 규례들에 의해 야기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침에 의한 침례를 실행하는 사람들과 약세로 침례를 실행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반목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실행들에 관련하여 그들의 계명들의 율법을 가진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 규례들이 교회 생활에 손상을 입히는 소극적인 것들 가운데 첫 번째 기본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교리입니다. 4장 1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모든 교훈의 바람에 요동하거나 파도에 밀려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교훈이란 교리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리를 적극적인 것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이 구절은 교리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는데 쓰일 수 있음을 분명히 가리킵니다. 어떤 교리라도 심지어는 성경적인 것이라도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경륜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의 바람입니다. 그러므로 교리는 몸의 생활을 파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교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손상을 야기시킨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4장에서 바울은 옛사람에 대해 계속 말하는데 그것은 교회에 해를 입히는 세 번째 부류의 소극적인 것입니다. 아담에 속한 옛사람은 하나님께 창조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었습니다. 옛사람은 교회 생활에 많은 손상을 주기 때문에 몸의 생활을 합당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5장 27절에서 우리는 네 번째 소극적인 부류인 티들과 주름들을 봅니다. 티들은 천연적인 생명과 관계 있고 주름들은 옛것과 관계 있습니다. 티들과 주름들은 매우 주관적인 방법으로 교회 생활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 앞에 세우실 영광스러운 교회는 티나 주름이나 다른 어떤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 네 가지 부류의 것들이 교회 생활에 커다란 손상을 입힐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에베소서를 수차례 읽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규례들이나 교리들이나 옛사람이나 티들과 주름들의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이 책을 읽어왔을지도 모릅니다. 나 자신도 수년 동안 에베소서를 읽고 나서야 교회 생활에 관한 이러한 네 가지 것들의 심각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특별히 규례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바벨과 규례들과 분열. 수세기에 걸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던 분열들의 원래 근원은 규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규례들이 온통 바벨 시대부터 유래하고 있음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의도는 인류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분은 다수의 사람들이 아닌 단지 한 사람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하나의 단체적인 사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의 결과로 인류는 열국들로 수많은 여러 민족들로 분열되었습니다. 이 열국들, 곧 이 민족들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만 차이점들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민족들, 즉 예를 들어 중국인과 일본인, 독일인과 프랑스인 등등 사이에도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들은 분열들을 초래했으며 분열들은 규례들과 관계됩니다. 바벨 시대부터 인류는 생활 양식과 경배 방식에 관한 규례들에 의해 분열되어 왔습니다. 이 나뉘는 역사의 근원은 대적자 사탄의 강교함입니다. 규례들을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창조한 인류의 하나를 망쳐놓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분열된 인류의 하나가 회복되기란 불가능합니다. 비록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구가 있지만 열국들이 연합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이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와 반대로 그들은 규례들에 의해서 분열되었습니다. 규례들을 구성하는 주된 요소들 중 하나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바벨에서 민족들의 분열은 언어의 차이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규례의 기본 요소는 언어입니다. 만일 우리가 언어 때문에 제기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규례들에 대한 우리 문제의 대부분이 해결될 것입니다. 오순절날 하나님 자신이 언어에 대해 매우 의미심장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민족들이 구원받았고 하나 안으로 이끌어졌습니다. 바로 그날 언어 때문에 야기된 분열들이 극복되었고 한 세 사람인 교회가 출현하였습니다. 교회가 세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가 새 인류, 즉 새로운 인간 종족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창조하셨던 옛 인류는 규례들에 의해 나뉘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교회가 새 사람, 곧 새 인류로서 출현하였습니다. 분열의 주된 원인. 그러나 수세기에 걸쳐 규례들이 기어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을 분열시켰습니다. 특히 종교개혁 이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실행들에 대한 규례들에 의해 분열되어 왔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수침에 의한 침례를 규례로 만들었습니다. 이 규례를 그들의 토대로 하여 그들은 침례교파를 형성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장로회나 장로 직분에 관한 그들의 믿음과 관련하여 그와 동일한 일을 행했습니다. 장로 직분에 관한 규례를 자기들의 토대로 삼아 그들은 장로교파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이런 유의 일이 거듭거듭 발생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분열되는 주요 원인은 서로 다른 종교적인 실행에 관한 규례들 때문입니다. 어떤 실행에 관하여도 하나의 규례를 갖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기도로 말씀 읽기에 관한 규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기도로 말씀 읽기가 도움이 됨을 발견했다 해도 그것에 관한 규례를 만들거나 다른 이들도 그것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로 말씀 읽기를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든지 그 실행을 반대하든지 둘 다 잘못입니다. 기도로 말씀 읽기를 통해서 아무리 많은 생명 공급을 받았다 해도 기도로 말씀 읽기에 관한 규례를 만들지는 마십시오. 더욱이 당신의 지방교회가 기도로 말씀 읽기에 교회가 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바꿔 말해서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기도로 말씀 읽기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로 말씀 읽기를 주장하는 것은 분열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도움이 됨을 발견한 그 실행들에 관해 규례들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세족이나 방언 말하기 같은 그러한 실행들에 관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방언 말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강요하는 규례를 만들지만 방언 말하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금하는 규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분열되어 온 것은 바로 이 같은 규례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고 규례들 때문에 분열되지 않는 것은 극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단체들은 가끔 다소 평범하지 않은 실행들을 채택합니다. 대만에 있는 한 그리스도인 단체는 의자를 흔드는 특이한 실행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회 안에서 그들은 흔히 무릎을 꿇고 의자 다리를 붙들고서 그 의자를 흔듭니다. 그들은 이것이 천연적인 생각에서 해방되고 그 영으로 충만되는 최상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실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이들을 비난할 수 있는 근거를 주지는 못합니다. 이 의자 흔드는 단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만의 산지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의 힘있는 복음 전파로 유명합니다. 더욱이 많은 전문 직업인들이 이 단체에 매혹되어 영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는 확실히 이 의자 흔들기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관해서 형성될지도 모르는 어떤 규례들은 반대합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교파의 오류를 볼 수 있으며 다른 한면으로 우리는 하나의 입장에 대한 진리, 즉 한 도시에 하나의 교회라는 진리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합당한 입장 위에 있는 교회로 함께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교회 입장의 진리를 보았고 단호하고도 실질적으로 이 진리를 위한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규례들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규례들을 떨쳐버리지 않는다면 마침내 하나에 대해서 문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규례도 갖지 않도록 자신들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시인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규례들을 떨쳐버리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는 이들은 음악기구에 관한 규례들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피아노 사용 때문에 분열된 어떤 형제의 모임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두 모임이 생겨났는데 한쪽은 피아노를 애호하고 다른 쪽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두 모임이 모두 규례들 때문에 형성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교회 생활 초기에 어떤 성도들은 집회 안에서 탬버린을 연주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가졌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탬버린을 애호하는 규례를 가졌었고 반면에 다른 이들은 그것을 반대하는 규례를 가졌었습니다. 나는 합당한 하나를 보존하기 위한 시도로 두 종류의 규례들에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 것이 나의 본분임을 깨달았습니다. 탬버린 사용을 굳고 반대하는 한 형제에게 나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탬버린을 연주하는 것과 피아노를 치는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거기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이 형제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재빨리 지적했습니다. 내가 그 차이는 그의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도 수긍하긴 했지만 여전히 탬버린 사용을 계속 반대했습니다. 결국에는 탬버린에 관한 규례가 다수의 성도들을 교회 생활에 동참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규례가 교회 생활을 파괴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수많은 신뢰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집회 방식에 관해 어떤 규례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집회 방식에는 개의치 말고 당신 지방의 교회와 단순히 하나가 되십시오. 단순히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와 하나 되십시오. 어떤 특별한 실행에도 반대하지 말고 어떤 실행도 강요하지 마십시오. 강요하든 반대하든 어느 것이나 규례들을 철회합니다. 그리스도 안의 새 창조. 사도 바울은 규례들에 관해 매우 분명했으며 그는 어떤 실행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논쟁의 무익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 할례에 관한 가열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많은 이들이 바울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실행을 계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바울은 이 논란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 깊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쓸데 없으나 새 창조만 가치가 있느니라.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나 하나님의 경륜과는 무관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가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의 새 창조뿐입니다. 새 창조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존재 안으로 역사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적용시켜 본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자 흔들기나 방언 말하기나 기도로 말씀 읽기 등에 관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있지 않음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역사되고 그분의 거처를 우리 마음 안에 만드시는 문제입니다. 바울 시대에서처럼 가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창조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끌기 위해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쓰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혹자는 방언 말하기의 실행을 비난할지 모르나 많은 믿는 이들이 그것에 의해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만의 어떤 성도들은 의자 흔들기에 의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고 이 실행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만일 어떤 이들이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제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로 말씀 읽기의 경우도 그러하며 죄가 아닌 한 다른 어떤 실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모든 것을 포괄해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참된 믿는 이들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하나를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근원이신 그리스도. 한 도시에 한 교회에 대한 문제를 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규례들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의견이나 실행들 때문에 분열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경이나 문화에 속한 어떤 것도 우리의 근원이 되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각종 배경들과 문화들에 따른 서로 다른 규례들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규례가 아닌 그리스도가 교회 생활의 근원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분열은 그리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우리가 모두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함으로써 위안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도 역시 사랑하며 성경의 진리에 주의합니다. 그 결과 교리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논란들은 더 한층 분열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 우리는 분열적인 기독교의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하나로 되돌아감.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모든 종류의 분열에서 나와 참된 하나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입장만을 볼 뿐 이 규례의 문제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하나는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또다시 종파나 분열이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특정한 실행을 강요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규례를 갖는 것입니다. 교회 집회들은 반드시 일반적이어야 하며 어떤 실행들로 전문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누가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그렇게 하는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집회의 초점을 방언 말하기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하나는 실행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는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떤 실행들을 고집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에 해를 입힙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실행을 주장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가 보존될 것입니다. 어떤 지방에서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고 또 교회에 합당한 입장 위에 서 있는 한 우리는 그들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실행을 강요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 안으로 강건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조절하거나 교정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공급할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존귀히 여깁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한다면 그 영은 이것을 존귀히 여기실 것이며 그들은 도움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합당한 방법으로 교회 생활을 실행하며 규례들에 의해 야기된 손상에서 해방될 것입니다.